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9일 이후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해 남북관계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12일 북한 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물풍선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부터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면 남북관계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는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건 아니고요. 이 남북관계는 여전히 강대강의 대립과 대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한국으로부터의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한층 고조됐던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소강 상태는 어느 한쪽이 대북 전단이나 오물풍선 살포를 제기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위기로 치달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한반도 상태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살얼음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오물풍선 사건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의 전개 과정이 어땠는지를 최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물풍선 사건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 5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오물과 쓰레기가 된 풍선 1600개 이상을 살포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한국의 그 탈북민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13일 그 대북전단 30만 장과 한국의 그 노래와 드라마를 담은 USB 이런 것을 많이 든 그 메달은 풍선 20개를 달아서 북한에 보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5월 13일 날 보냈으니까 그 주에는 전부 다 아마 북한 전역에 뿌려졌던 것 같고요. 그러자 북한이 그 5월 28일 날 오물풍선 수백 개를 한국에 살포를 했는데요. 한국 당국이 그 풍선을 거두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비닐봉투 안에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똥과 오줌, 휴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한국 언론이 풍선에 대해서 오물풍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외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 6월 1일 그리고 6월 2일에도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살포해서 이때까지 약 900여 개의 그 오물풍선이 살포됐고요. 이어 그 6월 2일에는 북한의 그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화는 그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지만 만일 대북 전단을 또 보내면 또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도 한국의 그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전단을 보내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계속되자 한국 정부가 6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일부 중단 상태에 있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뒤로도 그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자 한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9일 날 대북 방송을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은 9일 날 한 2시간가량 하고 중단이 됐고요. 같은 날입니다. 9일 날 그 밤 11시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서 일종의 대남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비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그 뒤로는 그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그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약 1,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사건이고요. 9일 이후에는 그 오물풍선 살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대로 지금은 그 오물풍선에 관한 남북관계는 좀 소강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이 담화에서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내 시작이 됐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 대북 전단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함께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화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담화를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대응 입장이라면서 한국이 삐라살포를 재개하고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에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는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응 자체가 그러니까 오물 휴지를 다시 살포하는 것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그 나아간 그 좀 더 도발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담화를 통해서 밝힌 김여정의 대응 방안이 과거에 북한이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나 대응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위협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20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 남한 측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동으로까지 사실 나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에는 9.19 남북 간의 군사합의 파기도 거론했었습니다. 또 그보다 이전에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을 때 이것이 이제 지난 2015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그때는 확성기를 겨냥해서 고사총을 쏘고 또 곡사포를 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고강도 도발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일단은 오물 휴지를 또다시 살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전보다는 좀 그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군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2시간 동안 한 다음에 중단했는데요. 그러면 이 한국군도 일종의 수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 전개의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그 오물풍선이 계속되자 한국은 일단 6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남북 군사 합의를 전면 중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한국 윤석열 정부는 당초 생각했던 아마 목표를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오물풍선이 계속되자 경고를 한 다음에 9일 낮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 정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그날 밤 11시입니다. 그날 밤 11시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담화가 김여정 부부장이 낸 것치곤 상당히 수위가 낮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 국가 원수를 겨냥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 모욕적인 말,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거친 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내용은 둘째치고 북한의 기본적인 의도가 이 오물풍선 사건을 갖고 이걸 더 이상 확전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확성기 방송을 계속을 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확성기 방송을 9일 낮에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단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남북관계는 일단 소강 상태 그리고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북전단이 이 민간단체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고 그런데 참 이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그래서 이 대북전단 살포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났는지 만나서 그러면 전단 살포를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예, 한국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한국 통일부의 당국자가 지난 14일, 대북 전단단체 한 곳과 면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자제를 요청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날 그 면담에서도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뭔가 최근의 상황의 그 맥락에서 이 단체를 면담한 걸 보면 무언의 뭔가 그 말하자면 의사 전달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면담한 민간 단체 관계자는 이 한국 언론에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공개 활동은 자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통일부 당국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 관련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모종의 메시지는 그 면담 자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전면 말하자면 정지되고 또 오물풍선, 전단,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사실 한반도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측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만 하고 중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은 좀 피하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없고 또 오물풍선 관련 기사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왜 이걸 전혀 이렇게 알리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그 오물풍선 사건에 대한 보도도 없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내용도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이번에 보낸 게 그야말로 오물풍선, 풍선에다가 북한의 무슨 똥, 오줌, 또뭐 쓰레기 이런 걸 담아서 그 한국에다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이 생각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로 아마 간주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는 그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실리지 않은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그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전면에 나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김여정이 그 무슨 무전기 같은 것을 들고 그 사진에 나오는 일이 잦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행사장에 나오긴 나오지만 저 뒤에 숨어 있거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아마 김여정 부부장을 일반 주민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주민들의 그 부정적인 그 여론을 아마 의식을 해서 좀그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지난 9일 휴전선 가운데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군의 발표로는 뭐 의도적인 것 같진 않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이것을 우발적인 사건, 그리고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이 합참의 공보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합참이 북한군 병사들의 그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서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볼때이 단순 침범이 아닌가, 그 우발적으로 넘어오게 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보면, 한국 정부 당국은 앞서 전단과 오물 풍선, 그리고 대북 그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 이상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안은 북한을 비난하고 성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이런 사안들이 긴장 고조의 빌미가 되는 것을 한국 당국은 원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유치한 짓이지만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re interested in reducing tensions, not in increasing them. But I think that it's natural for the ROK and President Yoon and his government to take.
골드버그 대사는 1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이 오물풍선으로 하는 일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고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최선을 다해 이러한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남쪽, 북쪽 다좀 자제하라, 좀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그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거는 상당히 저열하고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창피한 짓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을 대해서 보고서 이거를 비난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저열한 짓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그 한국이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가 이것을 무슨 군사적 도발로 간주를 해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역시 미국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것 자체가 서로 의도돼서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일종의 우발적 사건에 가까운 일이니까 양쪽 다 자제를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지 그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에서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니까 그 전후로 평양 방문이 된다면 그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관측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러시아 언론 매체에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또 결정적인 건 한국 정부 당국자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이 아직 공식 발표는 물론 없습니다. 크렘린궁은 현재까지는 아직 발표할 게 없다. 이렇게 지난 13일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한국 정부 당국자가 확인한 것처럼 이뤄진다면은 아마도 이 방송이 그 나가는 일요일이죠. 16일 이전에 러시아 측의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측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연임에 성공하고 바로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것인데요. 그때 평양을 들르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 평양 방문의 또 중요성을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공식 발표가 아직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정황이 계속 포착은 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렘린궁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관련 그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북한 내부에도 몇 가지 그 정황이 그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언론이 아마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가는데 북한도 같이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했었고요. 또 이어서 그 한국 대통령실도 수일 내에 아마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확인 발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대비한 여러 그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의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 건축물 어떤 구조물이 포착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 푸틴 대통령이 오면 환영식 이런 것을 아마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비행기로 틀림없이 평양에 갈 텐데 평양 순환공항에도 그 계류장 그러니까 활주로 끝에 있는데 거기 있던 고려항공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치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아마 이 고려항공 비행기로 옮기고 거기서 환영행사를 갖기 위한 일종의 준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24년 만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양측이 다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국의 이해관계는 이미 일찌감치 굉장히 일치한다는 점을 과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은 이 단순히 의전적인 그리고 의례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포탄을 비롯한 무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그리고 장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돌파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고립돼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대결하는 상황에서 양측은 단결과 결속 그리고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방향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곧 평양을 방문한다면 이 북러 양국에 말하자면 협력이 이제 최고조로 이뤄지는 그런 상황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방북에서 가장 큰 관심사, 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이 지금 다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협력을 가시화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군사협력은 크게 그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그 작년 여름부터 하고 있는 무기 거래죠. 그동안 북한은 그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약 300만 발 그리고 수십 기의 그 단거리 미사일을 제공을 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식량과 석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도 아마 그 북한이 새로운 품목, 예를 들어서 방사포 같은 것을 아마 북한에게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 그 대가로 북한이 어떤 것을 받느냐, 북한이 우주기술, 잠수함, ICBM 이런 것 기술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 무기 거래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북로 간 우호 조약입니다. 북로 간에는 기존의 그 우호 설린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 특히 그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동 개입뿐 아니겠지만 군사 조항이 상당히 그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북로 간의 우호 조약을 개정할 경우에 어떤 군사 조약 군사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고요. 세 번째는 그 연합 군사 훈련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벌써 그 북러 연합 군사 훈련 군사 협력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 북중러 3국 간의 그 군사연합훈련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핵 문제까지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할지 이런 여부들이 분명한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앞서서 그 북러 그 두 정상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발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가정의 상황이지만 아마도 네. 러시아가 그리고 또 북한이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나 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핵 문제는 정치적 해결, 그러니까 대화나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도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안보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개리에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공개리에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러시아가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을 한다거나 또 핵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오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핵 문제와 관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전개될까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임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한국이 러시아를 움직이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있을까요?
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 많은 지렛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 의미 있는 지렛대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 굴지의 그 군사 강국이고 방위 산업도 상당히 그 잘 준비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한 가지 그 지렛대가 있다면 포탄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2년 넘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계속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포탄, 무기 부족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태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용 품목,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무슨 가스 마스크나 이 정도나 하지 무슨 무기를 지원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전투기, 잠수함, 탱크, 무슨 우주기술, ICBM 이런 기술을 줘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을 바꾼다. 이런 그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한국도 기존의 그 정책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그 무기 수출, 포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상당한 그 복병을 만나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한국의 입장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포탄과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니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같은 ICBM이나 전투기나 이런 그 무기 제공을 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죠.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과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떻게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 이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그 미사일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관계가 있다라고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북한이 이제 그 제한적인 그 말하자면 재원을 북한이 오랫동안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대량 살상 무기에 그 부족한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점점 더 그 심화되고 있고 또 인권도 당연히 식량권은 인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왔고요.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에 이 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점 북한이 이제 일각에서는 한 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1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추정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점을 들어서 인권이 말하자면 식량권이 중요한 식량권이 WMD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때문에 말하자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매년 열렸는데요.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6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왜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것은 뭐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회의가 개최되려면 절차 투표, 그러니까 전부 다 한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회의를 하자, 그리고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안보리 이사국은 15개국입니다. 그러니까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2017년 이후에는 그 9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그 표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집이 안 됐고요. 또 다른 이유로 하나 꼽는다면은 역시 그 한국적 요인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집권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그 화해 정책 이런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같은 그 입장이 좀 반영이 돼서 그동안 인권회의는 안보리에서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해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린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4월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128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영국의 런던과 일본 동경,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대회와 함께 세계 6대 주요 마라톤 대회에 속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42.195km 완주를 목표로 모여드는데요. 이 미주 한인 여성이 이 6개 대회와 함께 세계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60 나이로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는 마라토너, 오늘의 주인공 엔지 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 정 씨.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엔지 정이고 한국 이름은 정영순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간호사원 생활을 하다가 2008년도에 도미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병원에서, 그러니까 투석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 한인으로서 세계 6대 마라톤 또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하신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자전거로 산티에고에 다녀오셨다고요. 그 얘기부터 좀 여쭐게요.
스페인의 산티에고 순례길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아마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한 30일 정도의 그 여정을 가지고 아마 걷는 그런 순례길인데, 하루에 한 50km 정도, 한 7, 8시간, 어느 날은 뭐 한 9시간 이상을 산을 넘고 내리고 뭐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상도 나오고, 이제 어쨌거나 그 11일 동안의 긴 여정을 자전거로 타고 이제 끝내고 투어를 하고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한테는 참 고단한 일정일 텐데 다녀오자마자도 바로 직장에 복귀하셨다고요. 뭐 사실 그런 회복력이 오랜 기간 마라톤을 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동안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해왔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게 그 타고난 진이라고 할까요? 정신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세 번이나 완주하셨다고요. 참가하신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먼저 이 마라톤은 언제부터 왜 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마라톤을 시작한 게 2011년도였어요.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의사 한국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이 마라톤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보고 마라톤을 한번 해보래,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키가 적은데 그때는 이제 운동이라 걸 전혀 안 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못 뛰었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뛰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볼까? 뛰다 보니까 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을 늘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LA 마라톤이 이제 처음 저기 등록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LA 마라톤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기록에 5시간 한 반 45분 정도 됐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근무를 못 갔어요. 온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조금씩 연습을 하다가 팀을 만났어요.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피나는 연습을 했죠.
그런데 6대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실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스턴 마라톤 그 퀄리파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대 메이저 마라톤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서 나갔죠. 뉴욕 마라톤이 1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뉴욕 마라톤을 더 했고, 베를린 또 17년도에 해가지고 17년도에 제가 좀 세 군데를 갔다 왔죠.
이미 2017년도에 6대 메이저 마라톤의 절반을 끝내신 거네요. 자, 뉴욕과 베를린 마라톤은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발바닥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길을 모르니까 뭐 가도 여기가 지금 얼마까지 내가 온 거야,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베를린 갔을 때도 이제 그 첫 인상은 베를린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에서 오는 중압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저희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코스도 코스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베를린이 가장 쉬운 코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그 당시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베를린이 쉽다고 말하나요?
그 코스 자체가 다른 데는 업앤다운이 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플랫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평평한 거구나. 하구나,
네,
다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들이 조금 더 좋아요.
그렇군요. 그럼 베를린 마치고 일본 동경으로 가신 건데 6대, 7대 마라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6대 마라톤 경기를 마치셨을 때, 모두 마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우셨나요?
제가 울지는 않았어요. 나 해놨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내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그런 성취감.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서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더 굳혀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나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 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이렇게 더 확고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7대 6 마라톤까지 완주하셨는데 이 남극 마라톤이랑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남극, 진짜 남극을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남극 가기 위해서 한 3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게 팬데믹도 있고 그 기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갔을 때 23년도에는 그래가지고 멀미 정말 거의 반 죽다시피 했어요. 이게 파도가 심하고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멀미 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거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는 정말 이 피부가 에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뛰는 과정에서도 길이 막 얼기도 하고 흙길도 있고 막 쏙쏙 들어가는 길도 있고 해가지고 뛰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길이가 너무 길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백앤폴스를 6번을 왔다 갔다 해요. 똑같은 자리를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컴퓨즈가 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지? 몇 번을 갔다가 왔지? 막 컴퓨즈 해가지고 시간으로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다 뛰었네.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그거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었어요.
케이프타운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다가 다 그냥 들어 누웠어요. 바닥에. 근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고 그래도 잘 완주했어요.
자, 맹추위와 무더위를 비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뛰기가 좀 더 나으실까요?
그래도 추위가 좀 낫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한인 여성으로서 세계 각처에서 온 주자들과 같이 뛰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뛰고 나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 같이 뛴 사람이 보여요.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거의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키가 적다 보니까 나보다 적은 사람 별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키 적은 나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나 참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대회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볼인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극 가서는 본 사람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야, 나 거기서 너무 잘 뛰었다. 막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그런 저희가 되더라고요.
왜 인생을요? 장거리 마라톤하고 비교하잖아요. 뭐 거리가 길어서도 그렇고 같이 주자되고 뛰지만 결국 자기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한 분들이 누리는 경험이다 싶습니다. 자, 6대 마라톤, 7대 6 마라톤 통틀어서 보스턴 세 번까지 합하면은 총 몇 번? 마라톤을 완주하셨을까요?
동네 로컬 마라톤도 많이 뛰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대략 카운트를 하면은 한 40개 정도 그렇게 뛴것 같아요.
마라토너 간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간호사 마라토너라고 해야 할까요?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랑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고 모든 게 좋아, 내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내가 지금 일하는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적인 생각,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마라토너가 있으신가요?
마라톤 하시는 제가 이봉주 씨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불치병에 많이 저기가 돼가지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분의 그 저기를 삶을 보면은 뭐 뛰어난 진도 뭐몇 프로 있긴 하지만 정말 꾸준한 노력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처럼 그렇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황영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타고난 지인이 좀 있긴 하지만 2001년인가 그 보스턴에서 1위를 하셨죠. 2시간 7분으로 그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라토너스 이봉규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그냥 할수 있는 한 꾸준한 연습만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마라톤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나타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마라토너들은 왜 달리기를 멈추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엔지 씨는 어떠신지 마라톤의 매력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42.195를 뛰면서 힘든 저기 공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정말 러너스 하이라고 정말 구름이를 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뭐라고요? 러너 뭐라고요?
러너스 하이라고.
러너스 하이.
하이.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뛰면서 그렇게 많은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구름 위를 푹 나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포인트예요. 저기 마라토너는. 그걸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달리기 애호가들이 느낄 수 있는 도취감, 무아지경 같은 감정 상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행복감을 몇번 경험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한 5번? 그 정도.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날씨 모든 게다 맞아줘야 돼. 그래서 막 뛰다 보면은 힘들다가도 그게 확 느끼면서 숨이 확 트인다고 할까? 그러면서 붕 뜬다는 느낌. 그런 거를 느껴요. 근데 얼마 동안 가더라도 그걸 느끼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것 때문에도 뛴다. 이제 그런 느낌.
엔지정 씨는 올해 11월 마라톤의 본고장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월계관을 써보는 것이 올해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망과 꿈도 오늘을 열심히 뛴 자가 꿀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6월에 소개해드린 한인 여성 마라토너 엔지정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꺼이 뭐뭐 하다,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as on the metro this morning. and heard two women talking.
오늘 아침 저는 지하철에 있다가 두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One of them said she wanted to visit Nepal, but plane tickets were too expensive.
그중 한 명이 네팔을 방문하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So, I turned around and said this.
그래서 제가 돌아다 보고 얘기했습니다.
You know,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값은 훨씬 싸답니다.
Our talk got me to thinking about how English speakers express the idea of willingness.
우리들의 대화는 영어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지 생각나게 했습니다. Will, W-I-L-L, will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will에서 파생된 형용사 willing은 의지를 내포해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값은 훨씬 싸답니다. 그러니까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2월에 기꺼이 여행할 의향이 있다면 2월에 기꺼이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be willing to라는 구문을 자주 씁니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은 준비가 됐거나 열망이 강하거나 채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기꺼이 한다는 건 크든 작든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예를 들어 그녀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녀의 여행 적기는 2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그러나 2월에 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 값이 싸다는 거죠. 문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비동사는 현재 시제 are, A-R-E, are입니다. 그 뒤를 willing, 그리고 to, 부정사 형태 to travel이 따르고 있습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 표값은 훨씬 저렴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